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을 수출 절차 우대 국가 명단인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달 초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뺀 데 대한 보복 성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윤모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 입고 시상 백색 국가인 가 지역을 가해 1과 가해 2로 세분화한다고 밝히고 기존 백색 국가는 가해 1, 이번에 백색 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해 2로 분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을 가해 2로 별도 분류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 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 지역 수준으로 별도 심사를 받는 등 수출 절차 전반을 통제받게 됩니다. 현재 한국 정부 기준 나 지역에는 북한과 중국이 들어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20일간의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등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산업부 당국자는 제도 개편 필요성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일본이 한국에게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맞대응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 같은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정부 발표 직후 자세한 내용을 보도하고 일본의 대한국 수출 관리 엄격화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국 측의 조치와 이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파악한 뒤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주요 공항 중에 하나인 홍콩 국제공항의 운영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홍콩 국제공항 측은 오늘 오후 성명을 통해 모든 항공편에 대한 탑승 수속을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시위대가 공항의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항에 내리는 도착편도 전면 취소됐다고 중국관영인 인민일보가 속보로 전했습니다. 홍콩 공항 당국은 홍콩을 방문하거나 출국할 예정인 여행객들에게 예약 교통편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운항이 언제부터 정상화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앞서 홍콩 공항에는 검은 옷으로 복장을 통일한 시위대 수천 명이 중앙터미널을 점거하고 반정부 구호를 외쳤습니다. 공항 근무자들과 주요 항공사 직원들도 파업을 결의하고 시위에 동참하자 캐세이 퍼시픽 항공사 측은 가담자들에게 직무 배제와 해고를 경고했습니다. 현재 홍콩 주요 지역에서는 범죄인 인도절의 개정안 완전 철회와 캐리람 행정장관 퇴진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10주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9호 태풍 렉기마가 중국 대륙 동부를 강타해 오늘 현재 4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렉기마는 세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중국 수도 베이징 방향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의 오늘 발표에 따르면 렉기마가 어제 산둥성으로 상륙한 뒤 165만 5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농경지 17만 헥타르가 물에 잠기고 가옥 600여 채가 침수 또는 파손되는 등 180억 위안, 미화 약 25억 5천만 달러가 넘는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산둥성을 포함해 저장과 상하이, 장수, 안후이, 푸젠 등 6개 성시에서 발생한 누적 이재민 수는 86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태풍 때문에 국제선을 포함한 항공편 3,200여 편이 결항되고 중국의 주변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러시아 주요 지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가열되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미국 인터넷 기업 구글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정보통신기술감독국은 어제 구글에 보낸 통지문에서 유튜브를 통해 시위를 생중계하면서 실시간 알림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구글이 이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적대적인 영향력을 확산시켜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으로 보겠다면서 러시아 연방의 주권 침해로 간주해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모스크바 시내에서는 약 6만 명이 모여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러시아 선거당국이 다음 달 8일 모스크바 시의회 선거에 유력 야권 인사들의 후보 등록을 거부한 데 항의했습니다. 시위대는 푸틴 타도, 러시아의 자유를 같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구호를 외쳤고 이 가운데 수백 명은 크렘린궁으로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박 2일 영국 방문을 위해 어제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오늘 지난달 새로 출범한 영국의 보리스 존슨 내각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 이란과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볼튼 보좌관은 영국 새 정부가 이란 핵 합의에 대해 사망 선고를 내릴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NBC를 비롯한 미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문영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인류의 먹거리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 온도 상승폭이 커지면 전 세계적으로 식품 가격이 치솟고 유례없는 식량 위기에 직면할 거라고 하는데요. 지구 온난화로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 해산물 섭취가 어렵게 되고요. 지구 온난화 환경에선 옥수수, 쌀, 밀의 수확량이 적어질 뿐만 아니라 쌀과 밀의 영양소 함량도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또 와인, 커피, 차의 품질을 떨어뜨려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환경 전문가와 단체들은 토양과 산림이 탄소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육류 소비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조언하는데요. 세계농업협회 피터 스티븐슨 씨는 기후 목표를 충족하려면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에선 채식버거, 식물성 고기 패티가 만들어지고 있죠. 또 스위스에서는 오래된 빵을 모아 비스킷을 만들고요. 과일은 말리고 야채는 통조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유엔은 음식 낭비를 중단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23도로 대체로 화창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내일 흐리고 비가 오다가 아침에 서쪽 지방부터 차차 개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6도에서 32도, 신의주는 25도에서 3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5도에서 32도, 함흥 23도에서 29도, 청진 지역은 21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 시애틀, 난 등산 가야. 언덕과 산악지대를 오르지. 너의 빛 너머로 날 데려가줘. 오늘 밤 자장가를 불러줘 노래하는 헬로우 시애틀 들어보시죠. 아울 시티가 부릅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일본이 지난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이른바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데 이어서 한국 정부도 12일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러시아에서 공정선거를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4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공동체 협상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요즘 한국과 일본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도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했군요.
네, 한국 정부가 12일 전략 품목에 대한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수출 우대국 명단, 이른바 백색 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관련법 개정안을 공포한 지 5일 만에 한국도 비슷한 조처를 내놓으면서 양국 간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한국통상산업자원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한국은 앞으로 전략물자 수출 대상 국가를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눕니다. 종전에는 가와 나 지역이었는데요. 앞으로는 가의 1, 가의 2, 그리고 나 지역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새로 신설된 가의 2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다 순에 의해서 새로 다지역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가를 1, 2로 분류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초 다지역의 신설도 논의했지만 가를 세분화하는 걸로 입장을 정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가의 1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기존의 가지역 국가들이 들어가고요. 가의 2 지역은 이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는 가입했지만 이를 부적절하게 운용해서 제외된 나라가 들어간다는 게 한국 정부 측의 설명입니다. 이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란 핵물질 관련 핵공급 그룹과 화학생물학 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 그룹, 미사일 무인항공기 관련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그리고 일반 무기와 첨단 재료 관련 바세나르 체제를 말합니다.
그럼 가해 2에는 어떤 나라들이 들어갔습니까?
네, 현재로선 일본이 유일합니다. 가해 2에 포함되면 수출 심사와 규제가 훨씬 까다로워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해 1 지역은 심사 날짜가 5일이지만 가해 2 그리고 나 지역은 15일이 걸립니다. 또 다시 수출할 때나 중개 수출할 때도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성윤모 한국산업부 장관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나라와는 긴밀한 공조가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하는 나라는 가해 2로 분류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일본도 비슷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본 가기가 이달 초에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서 지난주 이를 전격 공포했는데요. 일본 역시 수출지역 분류체계를 그동안 백색국가와 일반국가 둘로 나누던 걸 A, B, C, D 이렇게 네 개로 세분화했습니다. 한국은 그룹 B에 속하면서 백색국가 명단에서 배제됐는데요.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일본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와 한국의 부적절한 수출 관리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룹 B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룹 B는 그룹 A가 받을 수 있는 일반 포괄 허가와 유사한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한데요. 하지만 그룹 A와 비교하면 훨씬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전략 물자의 개별 허가 심사 기준이 기존의 일주일에서 90일로 대폭 늘어나게 되고요. 6개월마다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일본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발효됩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의 이번 조처는 지난주 일본의 개정안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한국 정부는 결코 일본에 대한 상응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조처는 국내법과 국제법의 틀 안에서 적법하게 진행된 걸로 상응 조치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일본이 수출 통제 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한 구체적인 사례를 묻는 질문에는 이번 고시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새로운 제도 개편으로서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해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일본을 한국의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을 때 어떤 품목이 영향을 받게 됩니까?
네, 한국의 전략물자 품목 수는 1,700여 개입니다. 이 중에 민감한 품목이 약 600개, 그리고 비민감 품목이 약 1,100여 개인데요. 이들 품목이 전체적으로 관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로서는 한국과 일본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인데요. 양국 간의 대화 가능성은 좀 있을까요?
네, 성윤모 한국 산업부 장관은 이날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난달에 반도체 등 세계 주요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처를 전격 단행하면서 갈등을 예고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에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새로운 수출 규제 품목을 추가하진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예상치 못한 한국의 강한 반발에 한발 후퇴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의 전반적인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고시 개정안은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네, 일반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서 행정 예고를 하고 나면 20일간의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그리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다음 달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14일에 행정 예고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에서 4주째 시위가 이어지고 있군요.
네, 지난 주말에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수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자들은 10일과 11일 이틀 연속 모스크바 시내 곳곳에서 공정한 선거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는데요. 4주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러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시민들이 왜 시위를 벌이는 겁니까?
네, 당초 처음 시위가 촉발된 건 다음 달 8일에 있을 모스크바 시의회 선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러시아 선거 당국이 유력한 야권 후보의 등록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공정한 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시위대의 구호가 푸틴 타도나 러시아 자유 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러시아 선거 당국이 의도적으로 야권 후보의 등록을 막고 있다는 건가요?
시위자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러시아 선거법에 따르면 무소속으로 나서는 후보들은 이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구 유권자 3% 이상의 지지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선거 당국은 일부 무소속 후보들이 제출한 유권자 서명이 가짜로 드러났다면서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최근에는 푸틴 대통령의 강력한 정적이 독살 시도를 당했다는 의혹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러시아의 대표적인 야당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리가 시위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요. 정부에 체포돼서 현재 교도소에 구금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나발리가 갑자기 부종, 발진 등의 증세를 보여서 병원에 긴급 후송됐는데요. 나발리 측은 제3자에 의한 독극물 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특히 후송 이후 의료진의 접근이 차단됐다고 비난했습니다. 현재 나발리는 치료 후에 재수감됐습니다.
지난 주말 시위에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가담했다고요?
네, 토요일인 10일에는 약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2011년 이후 러시아에서 일어난 가장 큰 정치 집회라고 전했는데요. 시위가 계속되면서 시위 장소도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은 없었습니까?
네, 수백 명의 시위대가 10일 대통령 관저인 크렘린궁으로 가면서 경찰과 시위대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당국의 강경 진압으로 이날 하루만도 모스크바에서 245명이 체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지도도 떨어지고 있다고요?
네, BBC 방송 러시아어 인터넷판이 현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결과를 인용해서 전한 건데요. 가장 가까운 일요일에 대선이 실시되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3%가 푸틴 대통령을 꼽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8년 만에 가장 낮은 지지율이라고 BBC는 전했습니다.
40%대면 썩 나쁘지 않은 것도 같은데요.
네, 상대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총리와 세 번의 대통령 재임 기간을 포함해서 20년 이상 권좌를 지키면서 70%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건 지난 2001년 42%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미국의 인터넷 기업 구글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고 나섰군요.
네, 러시아 연방정보통신기술감독국이 11일 구글이 동영상 공유 매체인 유튜브를 통해서 시위를 생중계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구글이 시정하지 않으면 이 선거 개입 시도로 보고 러시아에 대한 주권 침해로 간주해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공동체 출범을 위한 협상이 드디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고요?
네, 이달 초 중국 베이징에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장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16개 협상 참가국 장관들이 합의에 다가서면서 올해 안으로 RCEP 협정이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시장 접근성 등 RCEP 협상 내용의 3분의 2가 마무리됐다고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프라유차노차 태국 총리는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에서 연내에는 반드시 RCEP가 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이야기가 나온 게 벌써 꽤 됐죠.
네, 지난 201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처음 논의됐는데요. 아세안 10개 회원국, 그리고 일본과 인도, 뉴질랜드, 호주와 중국, 한국 등 모두 16개 나라가 협상에 참여했습니다. 이 RCEP가 출범하게 되면 전 세계 인구의 47%, 국내 총생산의 약 32%를 아우르고요. 전 세계 교역의 30%를 차지하는 전 세계 가장 큰 규모의 경제권이 탄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7년째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RCEP보다 더 큰 경제 공동체도 나올 뻔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에 체결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약칭 TPP가 있었죠. 당초 환태평양 일대 11개 나라가 참여하다가 바락 오바마 전 미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판이 커졌는데요. TPP는 미국 참여로 전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 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범국가적인 자유무역 협정보다는 개별적으로 각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길 바라는데요. 그래서 2017년에 TPP 탈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미국이 탈퇴하면서 TPP는 사장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일본 주도로 남은 11개 나라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고요. 지난해 12월 출범했지만 규모는 대폭 축소됐습니다.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가 타결되면 회원국들로서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협상에 나서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제조업 중심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입니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이 그런데요. 이들은 전통적으로 미국이 가장 큰 수출 대상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수출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회원국들은 RCEP가 타결되면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고 보다 자유롭고 안정된 교역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도는 RCEP에 대해서 다소 소극적인 모습이라고요?
네, 중국에서 저가의 수입품이 쏟아져 들어오고 중국과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이 심해질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인도는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과 개별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도는 RCEP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무역 불균형 문제를 다룬다면 RCEP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최근 총기 난사 사건으로 22명이 목숨을 잃은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인종주의와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10일 진행됐습니다. 엘파소에서 총기를 난사한 용의자는 멕시코 사람들을 겨냥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고위 이민 당국자들이 연방정부가 최근 미시시피주에서 시행한 불법 이민자 단속을 옹호했습니다. 한편 이번 단속으로 체포된 사람 가운데 약 300명은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야구 선수들이 다른 선수나 일반인들보다 더 오래 사는 걸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텍사스주 엘파소에 있는 대형 소매점 월마트 안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22명이 사망했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나서 현지에서 인종주의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엘파소에서 인종주의에 항의하고 총기 정책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날 시내를 행진하면서 총기 관련 정책을 개혁하라, 엘파소는 강하다, 그리고 우리는 엘파소를 떠나지 않는다 등 구호를 외쳤는데요.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베터 오러크 전 연방 하원의원도 여기에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었죠.
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 특히 이 멕시코계 불법 이민자들을 범죄자들로 묘사해서 인종주의를 부추겼고, 이게 결국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총을 쏜 용의자가 멕시코 사람들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현지 수사관이 제출한 보고서를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AP통신이 입수해서 공개했는데 여기에 담긴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용의자인 패트릭 크루시어스 씨를 체포할 당시 정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용의자는 별 저항 없이 경찰에 잡힌 걸로 아는데요.
그렇습니다. 용의자가 사건 현장 부근에서 차에 있다가 건물에 걸리자 차에서 나와 손을 들고 자신이 총을 쐈다고 외쳤다고 합니다.
용의자가 순순히 경찰에 투항한 거군요.
맞습니다. 용의자가 잡힌 다음에 조사에 잘 협조했다고 하는데요. 자기가 텍사스주 댈러스 교회에서 왔고 공격형 소총인 AK-47 소총을 월마트 안에서 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멕시코 사람들을 겨냥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용의자가 특정 인종을 겨냥했다는 추정은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의자가 범행 직전에 극우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HN 게시판에 인종차별을 지지하는 글을 올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바로 이 글을 올린 것으로 보는데요. 이 글에는 이번 공격이 히스패닉, 즉 중남미계가 텍사스를 침략하는 데 대한 대응이란 글이 들어있었고, 이번 침략으로 이런 침략으로 미국 안에 문화와 인종이 교체된다면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이번 엘파소 총기 난사 사건 사망자 가운데 8명이 멕시코 국적자였습니다.
이 글을 근거로 이번 사건이 특정 인종을 겨냥한 혐오 범죄로 추정이 됐는데요. 용의자 자백이 이걸 뒷받침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법당국은 현재 용의자한테 사형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종주의뿐만 아니라 총기 규제 강화 문제도 다시 거론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소리인데요. 이번에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총기 소지 권리를 옹호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총기 규제 강화를 언급한 걸로 아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9일 여름 휴가를 떠나면서 기자들한테 이 총기 구매자들의 신원조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이 트위터에도 글을 올렸는데요. 연방의회 지도부는 물론 NRA, 전미 총기협회 측과도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신질환자나 위험한 사람 손에 총기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면서 자신은 수정헌법 2조를 옹호하지만 국가 안전을 위해서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수정헌법 2조는 뭔가요?
네, 미국의 수정헌법 2조는 개인이 총기를 소지할 권리를 보장하는 항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난 주말에 강력한 총기 규제 방안을 공개했더라고요.
네,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온 워런 의원이 10일 공개한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각종 행정규제나 행정명령을 통해서 인터넷이나 총기 박람회에서 총을 사는 사람들의 신원조회도 의무화했고요. 불법 총기 거래를 처벌하고 이 NRA의 부패 문제를 즉각 수사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또 총에 대한 세금을 올리고 총기 구매 가능 연령을 대폭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지난주 이민 세관 단속국 ICE가 최근 미시시피주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대규모로 단속했는데요. 고위 당국자들이 이 작전을 옹호했군요.
네, 케빈 맥컬리는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11일 미국 MBC 방송과 회견해서 이 작전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이번 단속이 강력한 이민법 집행을 위해서 1년 전부터 계획한 것으로 체포한 사람 가운데 약 200명은 범죄 경력이 있어서 본국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크 머건 CBP 세관 국경보호국 국장 대행도 같은 날 CNN 방송에 나와서 이번 대규모 단속을 옹호했습니다.
아이스와 CBP는 임무가 다른 조직이죠?
네, 모두 국토안보부 소속인데요. 하지만 아이스는 미국 안에 있는 불법 체류자 단속을 담당하고요. CBP는 국경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맥컬리넌 대행과 모건 대행의 말은 불법 체류자 단속에 문제가 없다는 건데 이번 단속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체포됐죠.
그렇습니다. 아이스 요원들이 지난 7일 미시시피주에 있는 5군데 식품 가공 공장을 급습해서 약 680명을 체포했습니다. 맥컬리넌 대행은 11일 방송에서 이번 작전을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단속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단속 시점이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었죠.
네, 텍사스 엘파소에서 멕시코 사람들을 겨냥한 총기 난사 사건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규모로 단속을 진행한 게 적절하지 않았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맥컬리넌 장관 대행이 이런 비판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이 MBC 방송에 엘파소 사건 직후에 단속이 진행된 게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이 부모가 이번 단속으로 잡혀간 아이들이 우는 광경을 보도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맥컬리넌 대행은 단속을 진행하면서 집에 홀로 남겨질 아이들 문제도 고려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을 쓴 회사도 처벌이 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은 있었습니까?
네, 맥컬리너 대행은 이 불법 체류자를 쓰는 건 분명한 범죄라면서 이 문제도 앞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체포된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풀려났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체포된 사람 중에 약 300명 정도가 풀려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맥컬리너 대행은 이와 관련해서 약 30명이 잡힌 지 1시간 안에 석방됐고 나머지 270명은 하루 안에 풀려났다고 MBC 방송이 전했습니다.
풀려난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민법정 출두 일자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정된 일자에 이민법정에 나와서 향후에 이제 미국 체류 허용 여부를 심리받아야 합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야구 선수들이 오래 산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하버드대학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진이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 자마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미국 프로야구 소속으로 활동했던 선수 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야구 선수들 사망률이 일반 미국 남성들보다 24% 더 낮았다는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진 겁니까?
네, 이번 조사를 이끈 마크 와이스코프 하버드대학 환경역학과 교수는 1906년부터 2006년까지 데뷔한 미국 프로야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야구 선수들은 일반 미국인 남성과 비교하면은 암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20%, 심장병이나 뇌졸중은 19%, 호흡기 질환이 33%, 당뇨병으로 숨질 확률은 46%나 더 낮았습니다. 또 자살률도 훨씬 낮았는데요. 이 자살률은 60% 가까이 더 낮게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네, 연구진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는데요. 일단 운동 선수들이니만큼 아무래도 신체 조건이 일반 사람들보다 좋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 신문도 앞서 2006년에 나온 다른 연구 결과를 소개했는데요. 미국 프로야구 선수들은 일반인들보다 평균 4.1살 더 오래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프로야구에서 11년 이상 뛴 사람들이 더 장수하는 걸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프로야구 생활을 더 오래 할수록 수명도 길어진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몸에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한 선수들이 더 오래 선수 생활을 할 텐데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구 선수들 몸을 보면 축구 선수들처럼 그렇게 날렵한 느낌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덩치가 큰 선수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운동 선수들보다 오래 사는 걸까요?
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 경기 시간이 월등히 길기 때문이란 지적이 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가 이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끝나는데요. 이 기간이 7개월 정도 됩니다. 이 미국 프로야구 선수들이 보통 한 시즌에 160경기 정도를 뛰는데 매일같이 이 몸을 움직이면서 운동하기 때문에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혹시 투수나 유격수 이렇게 위치별로 차이는 없었나요?
네, 유격수나 이루수가 투수보다는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낮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또 외야수가 부상으로 숨질 확률이 더 낮았다고 하지만 이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뇌진탕 같은 부상 때문에 오히려 장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았나요?
네, 그랬었죠. 특히나 이 미식축구 선수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죠. 프로미식축구 선수들은 치매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이나 파킨슨병 또 루게릭병 등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었습니다. 특히 야구 선수들과 비교하면요, 이런 신경성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3배 이상 높다고 하는데요. 미식축구가 사실 이 야구보다 훨씬 선수들끼리 몸을 많이 부딪히고 또 다치기도 많이 다칩니다.
건강면에서 야구 선수들이 우려할 만한 점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올해 선수 생활을 하면요, 폐암이나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와이스코프 교수는 담배하고 햇빛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금지되기는 했는데 이 과거에는 야구 선수들 가운데 이 씹는 담배를 먹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야구 경기가 다른 경기보다 시간이 더 긴데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에 나가는 시간이 길고 그래서 피부암에 걸릴 확률도 올라가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추억들이 내 마음 구석구석을 비추네. 지난날 우리의 희미한 수채화 같은 추억들이 노래하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The Way We Were 들어보시죠.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웃음이 최고의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웃는 게 좋다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말로 실제로 웃으면 건강해진다는 임상 결과들도 나와 있지요. 자, 그런데 이 웃음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인 요가와 만났다고 합니다. 인도의 정신수련법인 요가는 신체와 정신을 단련하기 위해 조용히 명상을 하는 운동인데요. 여기에 웃음이 더해지면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이름하여 웃음 요가 교실이 진행되고 있는 미 동부 버지니아주 리치먼드로 찾아가 보지요.
첫 번째 이야기, 명상과 웃음으로 치유하는 웃음 요가.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고 있는 이곳, 코미디를 하는 희극인들의 연습실 같기도 하고 연기 수업 현장 같기도 한데요. 자, 이곳은 다름 아닌 웃음 요가 교실입니다.
I'm a stress magnet and once a week I get to come in here and act like a nut.
저는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에 와서 미친 듯이 웃고 갑니다. 그러면 정말 스트레스가 싹 사라져요. 스트레스 해소의 최고인 것 같아요. 거기다 웃음 요가를 하면서 살도 빠졌어요. 웃는 게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종의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웃음 요가 수강생인 닉 마티나 씨는 웃음 요가로 인해 생활이 바뀌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미친 듯이 웃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웃음 요가는 지난 1995년 인도인 의사 마단 카타리아 박사가 창설했습니다. 이후 웃음 요가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5천 개가 넘는 웃음 요가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가 강사인 슬라시 콜먼 씨는 인도 방갈로르에 있는 웃음 요가 대학을 정식 수료한 후 버지니아 지역에서 RVA 웃음 클럽의 문을 열었습니다.
But I lead people through laughter yoga exercises and that involves
저는 웃음 요가를 지도하면서 사람들의 웃음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게임을 진행합니다. 몸을 다양한 방식으로 움직임으로써 산소가 폐에 구석구석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콜만 씨는 본인이 직접 웃음 요가의 효과를 체험한 후 웃음 요가 교실을 시작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And my right lung mysteriously collapsed. I was living in New York City at the time.
제 오른쪽 폐가 이유 없이 망가졌습니다. 당시 뉴욕시에 살고 있었는데 병원에 한 달 이상을 누워 있었어요. 두 번의 수술을 거쳤는데요. 의사들이 저보고 많이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웃으면 폐가 늘어나기 때문에 폐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웃음 요가 수강생들은 콜먼 씨처럼 스트레스 해소 외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It's good to be a kid again, you know. It's just silliness and connection.
수업에 와서 웃다 보면 마치 아이가 된 기분이에요. 다 같이 우스꽝스러운 표정과 동작을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평소에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이렇게 웃을 일이 없잖아요. 웃음 요가를 정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콜만 강사는 웃음은 또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도구가 된다고 했습니다.
Laughter is this like universal language and we are bonding with each other in here.
웃음은 만국 공통어 라는 말이 있잖아요. 종교도 다르고 배경도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웃다 보면 친구가 됩니다. 저는 유대인이지만 힌두교의 나라 인도에서 수련했고요. 우리 수업엔 기독교인도 있고 무슬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그런 다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급속히 발전하는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건강에 가장 큰 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건강한 몸과 정신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웃음과 평정을 꼽고 있는데요. 자, 바로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웃음 요가는 현대인의 새로운 인기 운동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만져보는 미술작품.
미국 전역에는 수많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들 전시관은 최대한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도 미술관에 와서 마음껏 그림을 감상할 수 있도록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미술작품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미 남부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미국 박물관협회 엑스포 현장. 시각장애인들이 입체로 된 그림을 만져보고 있습니다. 그림에 손을 대자 작은 모니터에선 그림 설명이 나오는데요. 세계적인 명화들이 3D, 이 3차원 프린터를 통해 입체 그림으로 태어났습니다.
미국 박물관협회는 다양성과 평등성, 포용성과 더불어서 이 접근성에 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품 감상에 필요한 감각기관을 확대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의 경우 작품을 감상하는 데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시각장애인들이 촉각을 이용해서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을 내놓게 된 겁니다.
미국 박물관협회의 엘리자베스 메리트 부회장의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은 입체감이 있는 그림을 손으로 직접 만져볼 수 있고요. 그림 내용에 따라 다른 촉감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인 노르마 크로스비 씨는 그림을 만져보며 무척 만족해 했습니다.
Very often when we go to museums, we see glass enclosures.
전시회에 가도 대부분 유리장 안에 갇혀 있는 전시물들은 감상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감각 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손으로 직접 작품을 만져볼 수 있으니까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기분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작품들은 3D Photo Works라는 기업에 의해 탄생했는데요.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인 존 올슨 씨는 기술의 발달로 미술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We've developed a technology that converts any two-dimensional image.
우리는 모든 2차원 이미지, 그러니까 그림이나 사진, 심지어 위성사진까지도 3차원 입체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올슨 씨는 시각장애인들 뿐 아니라 장애가 없는 사람들도 입체 그림을 무척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From a museum's position, it's growing what they call the dwell times.
전시관 입장에선 시각장애인은 물론 장애가 없는 방문객의 관람 시간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D 기술로 탄생한 그림들을 감상하고 또 거기에 대해 알아보다 보면 일반적인 그림만 감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전시관에서 보낼 수 있는 거죠.
3D를 이용한 작품들 가운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화와 영화의 한 장면은 물론 규모가 큰 대학의 지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The north side of the university library.
This model I think is more reflective of even the more functionality of this tool.
3D 미술 작품들은 원본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동시에 정말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만져보면서 그림에 대한 점자 설명도 읽을 수 있고요. 다양한 촉감도 느낄 수 있고 또 음성 지원도 되죠. 한 작품 안에 무수한 기능이 들어있는 겁니다.
시각장애인 어닐 루이스 씨를 비롯해 현장을 찾은 시각장애인들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과거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다른 감각을 이용해 감상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This evolving technology really is about inclusion. It really is.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은 우리 시각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세상의 일부로서 살아가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I'm Evelyn and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일본이 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중재자를 뜻하는 intermediary. 오늘의 예문을 통해 어떻게 쓰이는지 들어보겠습니다.
Japan offered to act as an intermediary between the U.S. and Iran during Trump's visit to Tokyo.
The Prime Minister and Japan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Iran, so we'll see what happens.
Japan offered to act as an intermediary between the U.S. and Iran. Intermediary, intermediate 하면 가운데, 중간에 라는 뜻이고요. 동사로 쓰일 때는 intermediate, 중재하다 라는 뜻입니다. 스펠링은 같지만 발음이 다르니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Intermediate, intermediate. 그래서 intermediary 하면 외교적 관계, 협상, 비즈니스에서의 중재자 혹은 중개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예문 다시 볼게요.
Japan offered to act as an intermediary.
일본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Between the US and Iran.
미국과 이란 사이에.
During Trump's visit to Tokyo,
트럼프의 방일 기간에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The Prime Minister and Japan,
아베 총리와 일본은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Iran.
이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So we'll see what happens.
직역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볼 거다. 다시 한번 예문 표현 주의해서 들어보겠습니다.
Japan offered to act as an intermediary between the U.S. and Iran during Trump's visit to Tokyo.
The Prime Minister and Japan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Iran, so we'll see what happens.
Intermediate, 이 단어가 중간 혹은 가운데라는 뜻으로 쓰일 때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An intermediate stage,
과정의 중간 단계.
An intermediate stage.
I'm taking an intermediate Spanish class. 나는 중급의 스페인어 수업을 듣고 있어.
I'm taking an intermediate Spanish class.
Intermediate. 이번에는 동사로 쓰일 때의 예문. 달라지는 발음에 유의해서 들어보세요.
He was hired to intermediate between buyers and sellers. He was hired to intermediate.
그는 중재하기 위해 고용되었습니다.
Between buyers and sellers.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를.
He was hired to intermediate between buyers and sellers.
중재자, intermediary, 예문입니다.
I hired an intermediary to sell my condo to make sure I got the best deal. I hired an intermediary.
나는 중개인을 고용했어.
To sell my condo.
내 콘도를 팔기 위해.
To make sure I got the best deal.
최상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
I hired an intermediary to sell my condo to make sure I got the best deal.
오늘은 intermediary, 중재자라는 표현과 함께 intermediate이 어떻게 다르게 쓰일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That's it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gain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그대는 오늘 밤 정말 아름답네요 노래하는 에드시런과 비욘세의 퍼펙트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found a love for me. Well, darling, just dive right in and follow my lead. Well, I found a girl. Beautiful and sweet. Well, I never knew you were the someone waiting for me. 'Cause we were just kids when we fell in love. Not no. listening to our favorite song. When you said you looked a mess, I whispered underneath my breath, but you heard it, darling, you look perfect tonight. Well, I found a man stronger than anyone I know. He shares my dreams. I hope that someday we'll share our home. I found love to carry more than just my secrets, to carry love, to carry children of our own. We are still kids, but we're so in love, fighting against all odds. I know we'll be alright this time. Darling, just hold my hand, be your girl, you'll be my man, and I see my future in your eyes. Well, baby, dark with you between my arms, barefoot on the grass, while listening to our favorite song. When I saw you in that dress, looking so beautiful.